안녕하십니까. 영적 감각으로 보는 영적인 뉴스, 성경의 안목으로 보는 성서적인 뉴스, 뉴스 속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는 SOS TV 시사뉴스입니다. 시리아 유혈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 저항 운동으로만 비춰지는 시리아의 내전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많은 정치적인 이권 개입으로 얽혀진 단순하지만은 않은 사태인 것 같습니다. 시리아의 내전과 그 뒤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현 시점을 짚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SOS TV 시사 뉴스의 주제는 시리아 사태와 세계 정세입니다. 먼저 시리아 내전에 관련된 주요 뉴스입니다. 8월 14일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시리아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군의 전투기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사고라고 밝혔지만 반군 측은 자신들이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은 13일 동부지역에서 전투기 한 대가 정기적인 훈련 중 기술적인 문제로 떨어졌다며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군은 정부군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큰 폭발음이 들린 후 공중의 전투기가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동영상 속 전투기에 나타난 표식은 시리아 공군의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AFP 통신은 반군의 말이 확인되면 반군이 정부군 전투기를 격추한 첫 사례로 반군이 대공 미사일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친시리아 국가들은 반군의 전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반해 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반대하는 서방국은 오히려 난민과 반군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리아 정부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의 국가들은 반군을 향해 개혁을 원하거든 즉각 전투를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미국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경제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아사드 정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국도 반군에 88억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리아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 그렇다면 시리아에 개입하는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지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몇 차례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제재 결의안을 회부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이기주의적이다, 독재 정권의 존립을 돕는다 등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의안 체결, 나아가 시리아로의 직접적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시리아는 중국, 러시아와 모두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이후 공조체제를 갖추고 시리아 사태에 대한 뜻을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게다가 둘 다 중동 민주화의 바람이 자국에까지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반푸틴 시위가 매우 거셉니다. 중국 역시 체포되긴 했지만 류 샤오보, 아이웨이웨이 등 지식인들을 바탕으로 반체제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민주화에 다다랐다고 볼 수 없는 두 국가로서는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고 시리아에 아랍의 봄이 불어오는 것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를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 대시리아 수출 규모가 전체 국가들 중 3위일 정도로 시리아가 주요한 수출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CNPC는 시리아에 많은 투자를 하여 시리아와 협정을 체결하고 시리아의 여러 유전에 대한 우선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 중 시리아가 가장 중요한 고객에 속합니다. 아사드 정권은 지난해 12월 러시아로부터 약 5억 달러어치의 훈련용 제트 비행기 36대를 구입하는 등 러시아를 주요한 무기 거래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군수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득입니다. 실제 러시아와 시리아 간 무기 거래가 중단될 경우 러시아 측의 피해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가적으로 러시아는 유일한 해외 군용 항구가 바로 시리아에 있습니다.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 이것도 무효화되며 이는 러시아의 중동 진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다면 당장 막대한 손실이 밀려오는 셈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시리아 사태는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선뉴스 이경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엔 총회는 8월 3일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는데요. 결의안에는 시리아 정부가 헬리콥터 등 중화기로 자국민을 공격하는 것을 성토하며 무기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제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중국, 러시아는 이번에도 알아사드 퇴진과 시리아 정부 제재를 요구하는 주요 사항이 빠지도록 입김을 행사했습니다. 시리아 국가위원회 SNC 하페즈 압둘라마는 국제기구는 강제할 힘이 없어서 어떤 결의안도 쓸모없을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국가들은 국제사회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맞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난민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서구 국가들의 시리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설위원이신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죠. 중동에 일어나는 이 소용돌이를 목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예언을 보면 과거의 세계 정세가 한눈에 보일 뿐더러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세계 정세와 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윤곽을 그 아웃라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 역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예언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엔 역사가 존재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바로 내일 있을 일도 점칠 수 없고 정확하게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움직임과 흘러감을 알려주셨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예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지금 유대를 쳤으며 또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또 하나의 큰 제국이 와중에 있었는데 그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공격한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근데 시리아였는데 그 시리아는 사실은 옛날에는 지금 현재 시리아의 나라의 그 영토와 또 이 터키 지방 그 지방을 통틀어서 옛날에 아시리아라는 큰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북방에서 존재하면서 유대 나라를 많이 공격하고 괴롭혔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잔재가 시리아 나라로 남아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제 적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잔인한 성격이 있는 이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사드 대통령이 그 아버지 때부터 이 독재주의를 해오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정치는 그 나라에서 좀 안정되게 독재로 이제 내리눌러서 안정되게 해오고 있으나 그러나 사실 미국과 영국이나 서방 국가가 볼 때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인접 국가인 시리아의 무장 해제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을 할 필요 없이 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필요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랍 국가의 아랍의 봄 또 이런 또 새로운 이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면서 튀니지와 그다음에 알제리아 그다음에 애굽, 요르단 뭐 이렇게 촘촘하게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자기 국민들한테 돈을 쪼가면서 제발 하지 말아라. 당신들 얘기를 들어주겠다 해서 좀 잠잠해졌지만은 그러나 이 중동 지방을 사실은 좀 잠잠케 만들고 말 잘 듣는 민주주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힘 있게 반항하는 것이 시리아입니다. 근데 시리아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 반군을 통해서 이 내전을 통해서 이제 정부를 전복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해왔는데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고 이제 아마 정부가 바뀌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라크와 이란은 옛날로 볼 때 사실은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 지역이 지금 이라크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락은 지금 전복되었고 이란도 이제 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항상 쳐오던 대국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 잔재가 지금 현재도 남아서 아랍 국가들과의 그런 그 투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참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애매한 시리아 국민들만 최악의 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난민이 속출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시리아 인권 관측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리아 사태가 시작된 이후 최소 2만 1,053명이 사망해서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난민도 2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난민들의 숫자까지 합하면 시리아의 난민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로 망명을 하는 난민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8월 14일 유엔의 반기문 총장은 시리아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중동 핵심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반 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요 도시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단지와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 파손되는 가운데 시리아 국내 피난민이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인접국의 국경을 넘은 난민도 13만 명을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엇갈린 속셈, 셈법 속에 무고한 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시리아의 내전. 이 시리아의 내전의 발생 원인이 무엇일까요? 시리아 내전의 원인과 상황을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시리아의 심각한 현재 사태는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의 한 청년이 분신 자살을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과물 노점을 운영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된 뒤 분신 자살을 기도한 이 청년의 행동은 반정부 시위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 시위가 아랍 사람들로 하여금 중동 전역의 독재 정권과 장기 집권에 대한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튀니지를 23년간 철권 통치한 벤 알리 대통령의 장기 집권 속에서 만성적인 실업과 고물가로 시달려온 주민들의 억눌린 심정이 폭발해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위키리키스가 밝힌 미국 외교 전문을 통해 정부 지도층과 그 가족들이 부정부패로 막대한 부를 쌓아온 사실이 드러나자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튀니지 옆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등 보기 드문 강력한 정권 저항 운동이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2012년 현재까지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 갈등과 민중 봉기 반정부 시위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걷잡을 수 없이 봉기는 3월 15일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반정부 시위는 튀니지나 이집트의 혁명 운동처럼 행진과 단식 그리고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민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 내에서 일어난 최대의 봉기로서 시리아 정부군은 수천 명 이상의 시민을 살해하였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대규모 시위에 무력이 개입되었으며 시민들에게 1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사망한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운동이 전개되면서 시리아 정부는 전차와 저격수를 동원해 유혈 진압의 강도를 높였으며 다라에서는 물과 전기 공급을 중지하고 군을 통해 밀가루와 식량을 몰수하였습니다. 시리아는 1962년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긴급 법률을 만들어 공포해왔던 시리아 정부는 헌법을 옹호하는 시민들에게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하페즈 알라사드가 3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바샤르 알라사드가 그 뒤를 이어 10년 동안 과도한 민중 통제, 억압 인권 유린, 독재 체제, 장기 집권 등으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간헐적으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올해 연말 하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위대는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 현재 군이 중립을 지키고 있어 군의 거취에 따라 시위 결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유혈 사태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내전의 포화를 피해 시리아를 떠나는 난민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리아를 떠나 유엔 난민기구에 등록을 마쳤거나 협력기구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전체 난민은 15만 명 가까이 달한다고 합니다. SOS TV 시사 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의 신경전 속에서도 시리아의 제2의 도시 알레포에서 포성은 계속됐습니다. 정부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반군은 일단 퇴각했지만 일부는 게릴라전으로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본격적인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면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리포터를 통해서 시리아에 개입하는 미국의 입장을 한번 알아봅니다.
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시리아 제재 결의안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고 시리아 반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은 시리아 반군의 야전 통신 훈련 장비를 지원하고 CIA 요원들을 터키 접경지대에 전진 배치해 정부군을 압박했습니다. 또 이란 민항 수송기가 무기를 시리아로 운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후 이라크 영공을 차단했으며 걸프만에서 수에즈 운항을 통해 시리아로 들어오는 석유를 차단하기 위해 이곳을 관리하는 이집트와도 협의 중입니다. 여기서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정부군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2년 7월 8일자 러시아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서방이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레바논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시리아에 순위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으로 가던 무기의 지원이 단절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헤즈볼라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순위파 무장단체 하마스는 오랫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시리아 사태가 벌어지자 같은 종파인 반군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은 아라사드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연결하는 시아파 동맹의 전략적 축도 함께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중앙일보 해외 칼럼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는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의 시아파 동맹이 무너지면 군사적 공격을 해서라도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고 해온 이스라엘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리아가 무너진다는 것은 헤즈볼라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며 이는 곧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손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나아간다면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란을 제재하려는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석유 달러 체제를 위협하는 이란을 손봐주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1975년경에 전체 오펙 회원국들이 석유를 달러로만 팔기로 합의하면서 달러의 위상은 강화되었고 오늘날까지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 이란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란은 201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유 결제 대금으로 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이란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가운데 미국과 서방 국가는 지금까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은 석유 달러 체제를 위협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시리아 사태는 단순한 내전이 아닌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알력 싸움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자유와 인권만을 위해 시리아의 반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시사뉴스 손주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 브래넌 백악관 테러 담당 선임 보좌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 토론회에서 시리아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영향과 장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14일 YT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피 아난 유엔 특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피 아난 특사는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안보리에서 회원국들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유엔 안보리는 지속적으로 시리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며 심각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동의 결론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시리아 야당들은 아난과 푸틴의 회담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러시아의 속내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서방국이 요구하는 아사드 대통령 퇴진까지 동의하는 것인지 시리아 정부군의 학살 행위를 단죄하는 데 그치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는 반기문 유엔 총장이 그동안 러시아와 함께 추가 제재에 반대해온 중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안건은 시리아 정부군이 10일 안에 도심에서 중화기를 철수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한 전 현직 유엔 수장들의 외교적 노력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네, 갈수록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갈지 미지수인데요. 여기서 다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시각을 넓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참 세계 정세가 복잡하죠. 특별히 중동 지방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아주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이 그 실정입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인근 국가인 이스마엘 후손들, 아랍 국가들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을 것을 여기에 예언해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세계가 연합해서 그들을 칠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또 세상을 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언들을 다 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세상의 세계 정세를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없애시고 하는 모든 그 이 아웃라인과 중요한 일의 발전은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거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40절부터 45절에 이 마지막 시대 성경 역사의 흐름을 아주 정확하고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준 예언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798년도에 불란서 혁명 세력인 나폴레옹 장군과 그 밑에 있는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들어가서 피우스 6세 교황을 붙잡아다가 파리 불란서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죽게 만든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예언이, 큰 예언이 성경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 이제부터 말세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세상 마지막 부분의 역사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예언에 따르면 그때부터 세상에 사실은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남방왕이, 무신론 세력이 이제 북방왕인 교황권을 쳤는데 그 이후에 교황권이 남방왕의 세력은 무신론 세력인 공산주의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 나라에 그게 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련 연방이 되었죠. 동구 나라들도 거기 다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심지어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있었죠. 우리 한국도 그러한 것처럼, 또한 월남도 그러한 것처럼 말이죠. 큐바도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에 다시 교황권이 미국의 군대를 빌려서 경제적인 또 제재를 통해서 이 공산주의를 칩니다. 여러 나라에 물밀듯이 들어가서 회리바람처럼 들어가서 쳐서 그것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예언은 무엇인가? 여기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순서를 보면 그 다음은 미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침투를 통해서 미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들을 보면, 여기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 물론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자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대표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 이 모압 사람들, 이 아랍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며 나중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땅을 침투한 다음에는 아랍 국가들에 대한 얘기가 쭉 등장합니다. 자, 요즘에 아랍 국가들을 정말 어떤 혁명을 통해서 정부들을 전복시켜서 이 세계주의자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의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락을 무너뜨렸고 아프가니스탄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옛날처럼 힘을 못 쓰죠. 또 이란도 이제 그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마지막 역사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최후의 장면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중동지방의 모든 움직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격려를 얻을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강대국들의 간섭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란의 핵을 컨트롤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속셈이나 그 배후의 서방 국가들의 각축, 그에 반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파워게임도 속속히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이 분유한 때에, 그리고 중동지방을 통해 성취되려는 예언의 안목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서 각성하고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사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